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7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봉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9절 끝절 말씀까지 이 암몬 자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죠. 수많은 살육이 일어납니다. 이 암몬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롯,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했던 아버지 롯과 딸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자손이죠. 이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잘 지냈습니다만은 재산이 많아지면서 또 키우던 가축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종들이 풀로 인해서 양들이 먹어야 될 풀로 인해서 서로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러죠. 우리가 서로 나뉘어지자, 분가하자, 네가 나가라, 서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A와 B를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죠. 우리의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많은 땅, 물이 많은 땅 그것을 먼저 선택을 하도록 선택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양보를 많이 한 겁니다. 그렇다면 조카 롯은 삼촌이 먼저, 삼촌이 많으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이것이 상식인데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신의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을 하죠. 그는 사방을 둘러보다가 좋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조카 롯이 보기에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탄성을 질렀죠. 이 롯의 탄성 속에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그리고 애굽 땅 이 두 개 상반되는 지역이 명칭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이란과 이라크 지금 그 사막 지역 땅 아래로 사라져 버린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 땅은 죄악의 땅을 상징해 주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 땅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땅이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에스겔서 31장 18절을 보면은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이 아수르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덴의 동산에 있는 나무를 비유하면서 그 나무에 대해서 묘사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구름에까지 닿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조그만 동산, 아담과 하와가 뛰어다니면서 먹고 쉴 수 있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조그만 아담한 동산,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대하고 멋진 장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의 크기가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나무들, 엄청난 나무들, 그러한 나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에덴에 관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많은 자원들이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에덴 동산은 아마도 땅 속으로 묻혔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에덴 동산을 존재하지 않게 하시려고 땅 속으로 다 매몰시켜 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쪽 지방에 가면은 그 사막 아래에 기름이 많이 나오죠. 수많은 이 나무들이 거기에 또 짐승들이 거기에 매몰되면서 그로 인해서 지하 자원이 생겨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죠. 애굽의 그 비옥한 땅과 그리고 그 애굽에 발달되어 있는 문명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고 환락적인 그 애굽의 도시가 아마도 이 롯의 뇌리 속에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일대를 보니까 애굽 땅과 비슷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롯이 그 지역을 보니까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그리고 문화도 막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곳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땅이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읍과 그 일대를 바라보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이 잘 풀려져 나갈 때에, 내가 사놓은 땅이 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던 것은 복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을 할 때는 그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네가 서 있는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위를 한번 걸어보라. 내가 그 땅 전부를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죠. 그러나 롯은 그러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었죠. 아무튼 롯은 이렇게 잘못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점점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까이 나아갔더라 그랬죠. 조금씩 조금씩 소돔 쪽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그 성 안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텐트 생활을 하던 롯이 텐트를 접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안으로 들어갔죠. 왜 들어갔겠습니까? 그곳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곳에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그 사회와 문화 속에 푹 젖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유지가 됩니다.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올라가죠. 세상적인 의미로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악한 곳이죠.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던 땅이었습니다. 늙은이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다들 모여서 또 원근 각처에서 모여들어서 롯의 집에 들어왔던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상관하리라.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라고 그 남자들이 남자들을 상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아무도 이들을 나무라는 사람도 없고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땅이 이러한 성적인 타락에 열려져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멸망을 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도 자신의 예비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무 타락을 해서 이 땅을 불러서 심판을 하실 거니까 다 같이 도망을 치자, 나가자, 이곳을 떠나자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비 사위들이 장인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에 이 예비 장인이 사위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상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이런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비사위인데 장인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면은 적어도 고개는 숙이고 그 앞에서 다른 말씀을 안 한다 할지라도 진중하게 듣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죠. 롯의 아내도 도망을 쳐 나오다가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죠. 그리고는 소동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가까운 산에 어느 동굴 속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왜 조카 롯이 아브라함 삼촌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빈 털터리가 되었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때에 삼촌을 찾아갔더라면은 문제가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롯은 아브람을 찾아가지 않았죠. 아마도 삼촌에게 미안해서 찾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두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멸망을 당했고 죽었으니까 우리의 자손도 끊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날에는 큰딸이 둘째 날에는 작은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 열매가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성읍에서 그들이 평소에 들었던 뉴스들과 보았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이 몸에 어느 정도 배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일들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쉽게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물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자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롯의 두 딸들이 그 혼란스러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만약에 그 땅에서 죄악된 땅에서 단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그 땅에 억울한 소리가 하나님께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땅에 억울한 소리들이 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정탐을 하러 왔다, 살펴보러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되냐 하면 부조리한 모든 모습들도 보지만 그 속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아파하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속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참으로 지금 이 시대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이 울어야 하는 시대이고 통곡을 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를 이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 암몬과 모압은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는 늑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가시와 같은,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시와 같은 이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신명기 2장에 보면은 암몬 족속의 경계와 지역은 손대지 마라. 그 땅은 내가 롯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그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기업만큼 손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윗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오른쪽에는 암몬 족속이 있었죠. 서로 이웃 국가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인 나하스가 죽고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사절단을 꾸려서 보내면서 은총을 베풀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9장 1절에도 나오죠.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9장 1절에도 은총이 나오고 10장에도 다윗이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무엘하 9장과 10장을 연결해주는, 이 두 개가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고리가 되는 단어가 은총입니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를 헬라어의 신학으로 오면은 아가페로 번역을 했죠. 구약 성경에서 인애, 자비, 능력, 사랑, 은총 이와 같은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9장에서 다윗은 이 헤세드의 은총, 하나님의 이 은총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냐 하면은 사울 왕의 손자였던 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므비보셋에게 베풀어 줍니다. 알고 보면은 므비보셋은 다윗의 원수 집안이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수 집안의 손자였던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죠. 이 은총을 베풀어 줄 때에 므비보셋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어찌 왕께서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므비보셋은 이 은총을 받을 때에 매우 낮아져 있는 자세로 아주 겸손한 자세로 다윗에게서부터 그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다윗이 그를 일으켜 세워서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위치를 그렇게 올려주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는 므비보셋은 은총을 받을 때 넙죽 엎드려서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봐 주십니까? 감히 그 은총을 받을 수 없는 나인데 하면서 그 은총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고 그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근데 원수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야말로 죽어가는, 아니 죽어버렸던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면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은총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총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매우 낮아져야 되고 겸손한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은총을 받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눈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은 눈물로, 부활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야 되겠지만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히 나 같은 자에게,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자에게, 개만도 못한 자에게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렸을 때 주님의 은총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의 식탁에 앉혀주시는 거죠. 주님의 식탁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의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대통령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우리는 선심을 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 들어오십시오 하는 것 같죠.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에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주인은 주님께서 되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발등에 그 신발 끈조차도 풀어줄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높여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넙죽 엎드려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대화를 하시고 먹으면서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나누고 즐기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잘 산 성도이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실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은총을 다윗이 오늘 암몬 자손에게도 베풀어 주겠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저 폼을 재거나 인간적인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장의 그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을 하면서 암몬 자손에게도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다윗은 선한 의도에서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했는데 이 암몬 족속은 어떻게 반응을 냈습니까? 3절과 5절을 보면 암몬의 신하들이 하눈에게 말하죠. 다윗에게 속지 마십시오. 친선 조문 사절단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염탐하려고 스파이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옷을 중동볼기까지 엉덩이까지 잘라버립니다. 당시의 수염은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존엄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자유인들이 수염을 깎지 않았었죠. 권위와 자존심과 자유의 상징이었던 수염을 깎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깎아버렸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의복을 엉덩이까지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속옷을 입지 않고 통으로 짠 옷을 입고 다녔었는데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모욕도 이런 모욕은 없는 겁니다. 베풀어 주겠다고 했던 은총을 이런 식으로 은총을 받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내어밀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넙죽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총을 베푸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하죠. 욕을 하기도 하고 원수가 따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알보기도 합니다. 믿는 자가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받아야 될 핍박이 이처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은총을 베풀었을 때에 그 은총을 넙죽 엎드려서 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처럼 엄청난 모욕으로 되갚아주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분기탱천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올라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씨를 뿌리려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 10장 말씀은 9장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9장에서 므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겸손하게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암몬 자손들은 그 은총을 거절하면서 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 이 이후의 말씀 쭉 읽어보면은 10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람 족속과 암몬 족속이 한편이 되어서 다윗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되죠.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나가서 이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아람 연합군 3만 3천 명이 함께 전쟁을 하지만은 다윗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고 도망을 치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똑같이 은총으로 시작을 했던 9장과 은총으로 시작을 했던 10장의 마지막이 얼마나 그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므비보셋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마는 암몬은 똑같은 그 은총을 받으면서도 거역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전부 살육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했던 사람들의 결국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전체 줄거리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다고 해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일 수 있는가? 아무리 모욕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다 살육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분들의 의문이 바로 이러한 의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 우리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다고 해서 저렇게 죽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피 흘림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심지어 이 피 흘림 때문에 다윗은 사모하던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셨죠. 성경은 피가 가득한 이 역사들을 감추지 않고 포장을 하지 않고 미화시키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정말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흘리지 않아도 될 만한데 피를 많이 흘렸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허물도 다 기록을 하고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야비함도 다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해 나가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사람의 잘잘못 이와 같은 것을 다 포장을 하거나 그렇게 위장을 하거나 숨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죠.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했는가 여기에 집중을 물론 본받아야 됩니다만은 거기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충직한 신복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곳에 내보낸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런 허물이 많았던 다윗의 이 죄악된 모습들도 또 야비했던 요압의 모습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다 수용을 하십니다. 또 사용을 하시죠. 그 허물을 미화시키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인본적으로 보면 자꾸만 의문이 생겨집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용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비판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육의 하나님으로 묘사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죠. 다윗의 이 전쟁, 성경에서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이 등장하지만은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그것을 사용을 하시죠. 실수는 인간이 합니다. 죄도 인간이 저지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죄악과 실패와 실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섯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마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명의 여인들은 다들 문제가 많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다말은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와 같은 여인들을 넣었겠습니까? 다윗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물론 어떤 또 성도들은 다윗이 잘한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또 던집니다. 다윗이 실수한 건 맞습니다. 한 아내가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 그거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난 수많은 살육전은 다윗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있었던 그 정실도 있었지만은 그 정실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도록 하시지 않고 불륜으로 인해서 맞이했던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솔로몬, 그 솔로몬의 자녀에게서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를 감추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그 실수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구원의 은총의 눈을 뜨게 될 때에 다윗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실수까지도 이용을 하셔서 그 속에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이 우리가 뭐 실수한다고 해서 세상이 두 쪽이 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이 되거나 이런 법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세상에 목사가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 장로라며, 그 사람 어느 교회 집사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교회는 망할 것만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이러한 실수까지도 이용을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살육을 많이 했는가? 이렇게 왜 죽여도 안 죽여도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질병들 우리가 어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갈등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들깨들이 그러한 시신들을 뜯어먹는 이런 끔찍한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그럽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계신다면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에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시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미얀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피어 올라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들을 보아왔습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과연 이 스데반 집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맞아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죽은 분이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죽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말들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순교자의 피에서부터 자라난다라고 하는 말들이 그 뒤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이 롯이 받았던 므비보셋이 받았던 은총을 받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이 죽음들을 보느냐, 이 죽음들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이 부조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지금 건설해 나가고 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이거든요. 이러한 시대는 우리는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픔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승리를 하는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있는 성도가 그 시대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픔들도 있을 것이고 질병도 있을 겁니다.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대화를 해나가실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